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어제 자국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스라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에 연루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직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이스라엘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일부 직원들의 하마스 등 테러단체와의 연루설을 입법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수장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하마스 고위 관리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유엔 부대변인도 8월 브리핑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9명이 하마스의 기습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 법 시행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라자리니 집행위원장도 이번 표결이 유엔 헌장에 반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벨기에, 슬로베니아,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정부 등도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가자지구의 수백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상황 악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년 넘게 전쟁 중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도적 물자의 반입 등에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와의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온 가운데 미국은 28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감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이 영내 이스라엘이나 미국 인원들의 더 이상의 공격적 행동들을 취할 경우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 같은 경고는 앞서 이란이 지난 1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제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26일 이란에 보복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최근 작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추가 공격을 억제하며 추가 사태 악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적화된 비례적 직접적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텔아비브를 겨냥하는 등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뻔뻔한 공격이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친이란 세력들로부터 영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니 데이넌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도 이란에 대한 최근 공습은 앞선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결정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 위험한 확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권과 이를 가능케 하는 이들에게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장비와 무기 그리고 기술을 이스라엘에 제공함으로써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오늘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을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 의사결정기구 슈라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데 이어 후계자로 거론되어 온 하셈 사피에딘도 제거했습니다. 이번 선출은 이에 따라 한동안 공석이던 헤즈볼라의 수장 자리를 새로 선출한 것입니다. 한편 레바논 중부 베카벨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밤사이 12개 마을에서 6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레바논 영토 내부에 대한 공격이 헤즈볼라 세력들을 겨냥한 표적 공격이라고 주장해온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베카벨리는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과 함께 헤즈볼라의 거점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군도 어제 레바논에서 발사된 헤즈볼라 로켓 100여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쟁의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등 후속 협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국가정보원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동향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일부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10월 23일에서 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이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공히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런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러시아와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입니다.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도 어제 10월 28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으며 국정원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그리고 반대 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그 내용 파악에 최우선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과 일행이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을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최 외무상은 카운터파티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과 만나 국제사회 파병 반대 여론과 공동 대응 강화 기조에 대한 맞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 측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파병부대 전투현장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방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이후 북한 내부의 동향도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에 대해 주민들에게 입단속을 하고 파병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을 하러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며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이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의 비난과 저항을 부를 일종의 모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건 만이 자기의 살 길이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위험과 모험 요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푸틴도 절박하지만 김정은도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둘째 딸 김주혜에 대해선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군 파병을 놓고 지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당초 12월 초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정보 공개가 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템포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차장은 특히 12,000명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자기들의 의도나 움직임이 공개되니 좀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부분에서의 동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정보당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파병부대 동향 등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를 대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호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론 뭐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호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정보기관을 공개적으로 동원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홍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구성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이후 대표단장을 비롯한 일부 인원은 우크라이나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급파한 대북 정보 심리전 전문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지에서 대표단과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 전술, 교리를 탐색하고 연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포로로 붙잡히거나 탈영한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군과 합동으로 신문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만일 파병된 북한 군인이 포로로 잡혀 망명을 요청했을 때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상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쟁의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면서 러시아가 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투입하거나 전투 지원 병력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DPRK has sent around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That will probably augment.
싱 부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푸틴 대통령이 사람들 생각보다 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파트너 국가들과도 이런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군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미국 무기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만약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그들도 전쟁의 공동교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주권 영토를 지키고 러시아에 저항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고려해야 할 일이라며 그들은 현재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손실을 내고 있는 전쟁에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병력을 전투에 내보내려는 생각이지만 만약 그들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자국의 주권 영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sending their soldiers into a war where we're seeing, you know, Russian casualties and losses, you know, upwards of 500,000.
앞서 미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엔 1만 명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병력의 유형이나 장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없다고 싱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과 관련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러시아와 북한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싱 부대변인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웃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대선 사전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며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파병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우리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약 만 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사이 일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이들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을 상대로 한 전투나 군사작전 지원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갈수록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북러 간의 안보 파트너십이 확대되는 데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면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영내 이웃 국가와 다른 국가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with the PRC about this matter to make clear that we are concerned
about it.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두 이웃 국가의 이 같은 불안정한 행동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중국과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영내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러시아가 안정을 저해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한이 안정과 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우려해야 하며 우리는 이 점을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늘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외교국방 2+2 회담에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 북한의 기타 도발적인 행동,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우리의 광범위한 공약 등이 주요 논의 사안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수천 명의 군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는 전쟁을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게 확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25일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군병력의 직접 파병까지 포함된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지원은 불법적인 핵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끈질긴 추구와 더불어 국제법을 무분별하게 무시하는 동시에 극심한 빈곤 속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자국민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장에서 김정은과 같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함으로써 푸틴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데 있어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자들과 손잡고 불안정한 분쟁을 격화시키려는 의지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카딘 위원장은 이번 움직임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의 연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계속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파트너 및 동맹국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며 푸틴의 전쟁기계를 지원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러시아 병력을 지원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25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 VOA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유화책이 아니라 힘을 보여줄 때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이 전망했습니다. 카라파노 선임 고문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다른 많은 현안들 때문에 트럼프 2기 초기에 북한과의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윈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 인수위에서 외교 정책 분과를 이끌었던 카라파노 선임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까요?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acknowledge is we've had 4 years since then.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4년이나 지났습니다. 따라서 재선될 경우 과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가 북한과의 거래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세계가 다소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없었으며 미국의 국경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겁니다. 2기 정부 첫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북한과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구축 노력에 있어 수년 동안 협력할 파트너를 원한다면 트럼프 재임 초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상황을 보면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가 긴급한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국제 현안이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주 언급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임기 초반에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that the challenge is there are a lot of immediate competing demands. Presidents, you know, don't necessarily get to deal.
문제는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원하는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언급한 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일종의 외교 정책의 개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분쟁도 전쟁도 원치 않으며 인권 문제나 다른 우려 사안들이 있더라도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를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중간 단계와 위협 감소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Honestly, I don't know why we would bother. With anything less than denuclearization. I mean, we can talk about phase and everything else, but the reality is North Korea is not.
글쎄요, 솔직히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에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핵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핵 전쟁을 시작하는 날, 그 정권은 증발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북 억지력은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며 한일 협력이 강화돼서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축이나 위협 감소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구 끝에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가치 있는 한 가지 일, 즉 핵무기 보유국 증가를 막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이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미한일 간 3국 공조가 전례 없이 강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까요? 트럼프 1기 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워싱턴의 대사관들과의 접촉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더 우호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신간 전쟁에 나왔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Well, obviously, it's going to be more cooperative with its Asian allies because we have more cooperative Asian allies. I mean, we have, I think, a much more pro-American.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 더 협력적일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아시아 동맹들이 더 협력적이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훨씬 더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타이완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꺼이 미국과 협력할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이죠.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해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동북아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면 한국, 일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협력은 훨씬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러 간 군사협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 North Koreans, if they're serious about doing a deal and they just don't want to play games,
북한이 그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진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꽤 추악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한은 원한다면 금방 러시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이 머니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면서 자신의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지시할까요?
The answer to that is I don't know. I mean, the reality is the United States can't be strong in all three theaters simultaneously. And allies need to do more.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미국이 세계 전구에서 동시에 모두 강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대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놓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도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당신도 나만큼 안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나 서유럽 또는 중동의 안보에 대해 영내 국가들보다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마치 이들 국가들의 무임승차하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H.R. 맥메스터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기지 건설 비용을 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분은 미국의 이윤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o I think it's presumptive to say how is this going to play out. You know, and there's a difference essentially between what people see as kind of outrageous.
저는 분담금 관련 논의는 가정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사람들이 일종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이나 유럽의 나토 분담금,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등의 현안에서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지한 논의를 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미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모든 글로벌 리더를 알고 있고 그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은 내 친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해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는 아주 낙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양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 추진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Well, first of all, I'm a strong believer in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self-defense. So I would say every country has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저는 한 국가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미국의 전략적 우산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속이 초당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핵 현대화에 나설 것이며 매우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 첫 임무는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일이었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말하고 싶습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핵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억지력에 필요한 것은 전구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방어입니다. 강력한 재래식 방어에 전략적 우산이 겹쳐져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펼칠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토머스 칸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탈영 등 기강회의에 직면한 북한군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살상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미 북한군 탈영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리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은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가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바꿀 중요한 진전일까요?
Well, you know, there's a lot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that Russian forces face and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병력과 숫자가 전장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겁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12월까지 파병될 숫자가 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내셨죠.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군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국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뭔가요?
I'm certain that the team was looking at the available intelligence, making sure that all possible explanations.
분석팀이 가용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모든 가능한 설명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병력 숫자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측의 숫자를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원이 잘못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병 숫자 공개를 두고 미한 간 시차가 생긴 데 있어 그런 이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12월까지 러시아에 1만 명의 북한군이 파견될 전망입니다. 데이비드 맥셀 부대표님, 전력이 배가 될까요? 그들의 전쟁이 판도를 바꿀까요? 북한군이 해외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휘 통제 체제에 어떻게 통합이 될까요?
Well, that's a great question, and I think the first issue is one of control and command.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제와 지휘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어 문제, 러시아와 북한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어 사용자를 채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특수작전군이라면 교리와 임무에 따라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투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식 병력으로의 투입입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가장 잘 훈련된 특수작전군을 보낼 겁니다. 재래식 병력으로서 그들은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연합전력 기동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재래식 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받았는지 러시아가 충분할지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북한군을 러시아 병력을 대체할 병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될 거라는 많은 지도자들의 발언을 확인해주는 셈이 되죠. 그들은 확실히 대체 병력이 될 겁니다. 문제는 첫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략적 목표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쟁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서방이나 다른 특수작전부대와는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러시아의 특수작전부대인 스페츠나츠나 총정찰국,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그룹보다 더 잘 훈련받았을까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러시아 특수작전부대도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진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켜봐야죠. 하지만 저는 북한군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만 명의 북한군이 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게 될 텐데요. 그런 경험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맞물려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Certainly the high-tech transfer of military capabilities is a real threat and a real.
확실히 첨단 군사 기술의 이전은 실제적 위협이자 문제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역량의 향상은 문제죠. 북한군 병사들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전투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전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병사들이 살아남는다면 북한에서 훈련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교훈으로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훈이 대다수 북한 인민군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교훈을 전수할 수 있다 해도 연중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금방 잊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원, 자금, 연료와 시간이 없다면 그들은 진행하고 있는 다른 경제과업이나 건설과업 등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는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공격 역량도 크게 향상되지 않겠죠.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지금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한국이 강경하게 러시아를 다뤄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I do believe South Korea would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approaching this with a position of confidence.
한국이 강함보다는 자신감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이득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선 러시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들은 일종의 억지 효과를 내도록 고안된 겁니다.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거나 실제로 취해야 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초래한 피해 이상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손상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군을 불러들인 것도 러시아입니다. 북한의 군수품과 미사일을 사용해 북한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고위 정책기반자라면 북러 군사협력이 사실이라면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유럽 동맹들 사이에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동안 검토해왔던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위험도 있겠죠. 관계가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지금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살상 무기를 제공할 적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미 지났다고 보세요? 이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Well, my perspective from understanding Ukraine's defense of its country against Putin is that yes.
우크라이나가 푸틴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땐 그렇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고의 일원으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또 한국은 세계 6위의 방산물자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북한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미한 동맹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비가 나토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되는 장비의 대부분이 나토 장비입니다. 따라서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군사 역량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점령된 영토를 우크라이나로 반환하는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무기들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군보다 훨씬 더 말이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 요원들을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심문하고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이런 정보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북한 군인들이 이미 그곳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요원들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의 대리전이 되는 건 아닐까요?
You'd have to really redefine the term proxy war to consider that, you know, a number of intelligence.
그런 가정을 하려면 대리전이라는 용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정보 요원들을 보내는 것인데 무력 충돌로 보이지 않기 위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인력 중 생포한 북한군을 다루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연 전장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전쟁 전략에 대한 심문을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즉각적인 가치가 없으니까요. 북한 인민군의 준비 태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시간으로 전장에서 심문을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군 탈영병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하도록 돕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지원 인력을 보낼 만하다고 봅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nd don't miss the word that that's it is used twice now. Defectors. This is something that no one is.
사일러 분석가님이 탈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주목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약 18명의 북한군이 탈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당국에 다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파병된 부대들의 결속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두가 기회만 생기면 탈영하려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어로 방송하며 이미 심리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투항하면 식량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영이 이어지면 파병된 북한군은 붕괴할 거고 결속력이 크게 상실된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탈영병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들은 어디로 망명할까요? 이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찾아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살펴보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최근 기고문에서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북한의 강압 외교가 더 위협적인 무언가로 진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셨는데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도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의 행동과 연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문제입니까?
They seem to be two separate issues for now, but they reflect a kind of similar origins in terms of.
현재로서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군대를 보낼 만큼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그렇죠. 북한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비슷하지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한반도에서 치명적 또는 물리적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도발 여부는 확실히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올해 내내 북한이 중대 군사 도발을 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월도 끝나가는데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물리적 도발의 기반을 다져왔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정확히 어떻게 개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적절한 시점이 안 됐다는 뜻이죠.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퇴임할 때 뒤에서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미국 지도부를 상대하기 위해 도발을 유보했습니다. 김정은은 2025년 자신이 구상한 행동이 무엇이건 간에 러시아가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북한군 파병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가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28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확인하며 우크라이나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슬로베니아, 몰타가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VOA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우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이 끝나는 상황을 보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무총장이 러시아 방문 당시 명확히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평화는 국제법과 유엔 총회 결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궁극적으로 안보리가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핵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한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이 다수 제출됐습니다. BOA가 28일 제1위원회에 제출된 초안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34호와 41호, 57호 등 결의안 3건 초안에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23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초안 41호에는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초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한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초안 34호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이집트 등 12개국이 참여한 초안 34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초안 57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5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초안 57호에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했다는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평화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들 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됩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 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8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EU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전화통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 집행위원회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3년 5월 두 정상이 서울에서 열린 한 EU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안보와 국방 파트너십의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파트너십은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한다고 상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EU와 한국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북한군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만큼 이 파트너십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며 그 어느 때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점점 더 많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한 확대를 의미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이유의 대응은 한국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브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크루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하고 이는 위험한 확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지역에 배치돼 우크라이나와 싸운다고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인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 워싱턴대 정착 교수는 24일 VOA에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실전 경험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점과 아직까지 파병 규모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 combat experience. North Korea has not been involved in a war since 1953. So their capability is a real wild card. But
다운스 교수는 북한군 투입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양국 간 전략 동맹을 더 굳건히 할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